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정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조선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희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윤슬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진영입니다.
네, 재미있는 질문으로 오늘 방송을 시작해볼까요? 두 분은 평소에 게으른 편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부지런한 편인 것 같으세요?
저는 부끄럽지만 게으른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정신없이 공부도 하고 있고 일도 하고 있으니까요. 게으르다는 것은 일도 안 하고 그저 놀고 먹는 것 아닌가요?
게을러지려고 해도 먹고 살기가 어려우면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게으른 것은 풍족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나 가능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휴식과 쉼, 일과 자기 생활이 균형 잡혀 있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것을 추구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풍요로운 삶과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죠.
네, 듣고 보니 그러네요. 단순히 일을 많이 안 해도 풍족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게으르다고 말한다면 게을러지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게 되니까요.
그동안 게으름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게으름이라는 것을 그저 나쁜 습관의 하나쯤으로 생각하지만 성경 말씀에 의하면 게으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게으름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옥에 갈 만큼 악한 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정말 게으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을까요?
네, 그럼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심지어 게으름으로 인해 멸망할 수 있는 위험성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나오는 게으름에 대한 평가를 찾아볼까요?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2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권빕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게으름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계획도 없고 미리 준비하지 않고 되는 대로 지금의 즐거움만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으름이죠.
그럼 성실하게 일해서 충분한 돈이나 양식이 모아졌을 때 여유를 누리는 것은 게으르다고 할 수 없겠네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내가 먹고 살아갈 것을 대비하지 않으면서 잠만 자고 있다면 가난이 강도처럼 궁핍함이 군인처럼 들이닥칠 거라고 말씀하는 게 정말 무섭네요.
지금 내가 대충 일하고 게으르게 행동해도 먹고 입을 것이 충분하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고생하며 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공짜는 없고 누군가가 만들어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빼앗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잠언 26장 말씀에 의하면 게으른 사람은 일하지 않을 핑계를 대는 것 같아요. 일하러 나가야 하는데 방구석에 누워서 집 밖에는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참 한심하네요.
그릇에 담긴 음식을 자기 입으로 가져오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사람은 말도 안 될 정도로 게으른 사람이에요. 이렇게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게으름은 양심적으로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 게으름이 구원과 상관이 어떻게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설명하는 표현 중에 게으름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면 어떠세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다섯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회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회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충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악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성경에서 아주 잘 알려진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 능력, 기회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의 마지막에는 받은 달란트를 잘 사용하지 않고 게으르게 행동한 사람이 그 주인에게 버림받는 장면이 나오죠.
달란트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던 돈의 단위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 금액일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돈을 조금 받아서 억울할 수 있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1달란트는 순금 34kg의 가치입니다. 이것은 대충 환산해보면 중국 돈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거의 평생 동안 먹고 살기에 충분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돈이 적어서 그것을 그대로 낭비한 것이 아니었네요. 지금으로 따진다면 평생 먹고 살 만큼 큰 돈을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고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이 비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마지막에 주인에게 버림받고 어두운 데로 내쫓기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게 생각하니 단순히 나의 재능을 낭비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비유이기도 하네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배웠는데 이 비유를 보니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를 어떻게 사용했는가도 구원과 연관이 있네요.
이 비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자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죠.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모든 재능, 기회, 능력들을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사용하는 것이 진짜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똑같은 기회와 상황을 주신 것은 아니지만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하지만 열심히 돈을 벌고 큰 성공을 이뤘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지 않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여전히 게으른 삶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가이죠.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내 마음에 공고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에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로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을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다스렸던 솔로몬 왕이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솔로몬 왕보다 더 큰 풍요로움과 즐거움을 경험한 사람은 없겠죠?
전도서에서 나오는 사람은 사업도 크게 벌이고 포도원도 만들고 소와 양떼를 기르는 등 많은 일을 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게으를 수는 없겠어요.
그 누구보다 자기의 즐거움과 풍요로움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살았던 사람이 결국에는 자기가 열심히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이었다고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 인생을 살면서도 왜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과 만족이 물질의 풍요로움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게으르지 않게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실제로 많은 것을 이루어냈음에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달란트 비유로 생각해본다면 이렇게 자기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또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남긴 게 없을 수 있다는 걸까요?
잘 보셨습니다. 열심히 일하기만 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면 게으르지 않다고 착각하기 쉽죠. 하지만 때로는 뭔가 열심히 하면서도 여전히 게으른 상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올림픽 경기에 나가야 하는 달리기 선수가 갑자기 도박에 빠졌다고 생각해보죠. 이 사람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성실하게 도박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리기 선수라서 그런지 언제나 도박장 문을 열기도 전에 항상 1등으로 그곳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죠. 모르는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이 게으른 사람으로 보일까요?
그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항상 제일 먼저 준비하고 매일 나오니까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여길 수도 있겠죠.
이 달리기 선수의 도박을 향한 열정, 성실함은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으름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늦게까지 방구석에 누워있지도 않고 가만히 먹고 자고 하지도 않죠. 언제나 진심으로 열심히 도박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달리기 경주가 있는 날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열심히 도박장으로 달려들어가죠.
아, 이제 알 것 같아요. 올바르지 않고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닌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은 오히려 게으른 것과 같다는 거네요. 잘못된 방향으로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또 어느 정도 결과를 이뤄냈다고 해도 달리기 선수로서 경주에 나가서 달린 것이 아니면 승리하지 못할 테니까요.
맞습니다.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향으로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죠. 당장 달리기 경주를 시작해야 할 때 엉뚱한 일을 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경주한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에 좋은 것들에 너무나 열심히 시간과 돈을 들이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너무나 게으르다는 거죠.
무기력하지도 않고 매우 부지런히 움직이는데도 결과적으로 게으를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네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특별히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것에 게으르다면 그 게으름으로 인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또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니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꿈꾸는 일반적인 목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친 상태로 열심히 사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걷어가신다면 그 남아있는 재물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말씀을 보고 다시 아까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이유는 결국 자기 욕심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심히 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것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한 사람과 똑같다는 거네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구원의 길이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게으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게으른 삶을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실한 삶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오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린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자연의 원리로 게으름과 성실함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인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쏟는다면 결국 언젠가는 썩어 없어지게 되는 것처럼 소용없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쏟는다면 영원한 만족과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라는 말씀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완전하신 하나님께 드릴 음식이나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결국 최고의 가치와 품질을 가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실제로 가장 좋은 명품인 스위스 시계는 종교개혁 당시 스위스로 망명한 프랑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스위스 시계는 탁월한 품질과 내구성, 장인정신으로 유명하죠.
아까 달리기 선수를 예로 들어서 게으름으로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경주로 신자들의 삶을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이 정도 믿고 살았으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결심이 느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이제 슬슬 정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깨달은 점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전에는 게으름을 단순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게으른 것은 우리를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만들 수도 있는 큰 위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부유하고 풍요롭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삶의 목적과 방향을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맞춰서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놀고 먹으면서 일하지 않는 게 게으른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게으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는 게으르면 안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어요. 돈과 재물을 많이 모았던 사람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불행하게 죽는 것을 보니 열심히 하는 것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오늘은 게으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게으름 때문에 어떻게 구원을 얻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움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삶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북조선과 남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게으르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일상을
영롭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가고 계신 북조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주님의 순결한 백성들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임윤세,
김설입니다.
자매님들은 금속등을 단단하게 이어붙이는 용접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텔레비전에서만 잠깐 봤지 직접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저는 어릴 때 그 밭갈이 하는 그 기구를 용접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저도 종종 보긴 했지만 전문적인 작업이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용접이라는 건 분리되어 있는 금속을 반쯤 녹인 상태에서 이어붙이는 것으로 땜질이라고도 합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이 철제로 된 장비를 얼굴에 착용하고 불꽃놀이 같은 불꽃을 튀기며 철을 연결하는 장면은 조금 무서워 보이기도 합니다.
전혀 연결될 것 같지 않은 단단한 물체들이 용접의 과정을 통해 하나가 되는 장면은 신기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이 용접과 연관된 단어를 통해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 말합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말하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 생활을 위하시며 우리의 몸도 주를 섬기기 위해 있다고 앞절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고린도 교인들이 당시 세상의 풍조를 따라 복음을 왜곡시켜 영원한 자유의 복음을 받고 깨달았기에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아무렇게나 살아도 지장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5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고린도전서 6장 17절의 내용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합하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강한 연합을 뜻하는데요. 바울이 주와 합하다라고 할 때 바로 이 합하다는 용접으로 이어진 붙여진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둘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로 딱 붙어버린 단단한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군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와 딱 붙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포함한 전인은 성령의 은혜와 내주 아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지원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때려야 뗄 수 없기에 주님은 당신의 영인 성령을 우리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또 다른 편지인 에베소서에서 말했던 것이 떠오르네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고 성도들은 그분의 발, 다리로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물이 되었고 그와 한몸이 되었다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그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의 팔, 다리가, 머리가 의도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제멋대로 움직인다면 그 사람은 큰 병에 걸린 것이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가 되신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 상태라면 우리는 영적으로 큰 병에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지고라는 말의 원문의 의미는 억지로 비틀어서 떼어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바울이 창기라는 단어를 쓴 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은데요. 고린도 교인들의 삶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단어인가요?
맞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이 되어 이제는 분리가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창녀와의 성관계는 자기 자신을 주로부터 억지로 비틀어 떨어져 나가게 해야 가능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입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리스도와 딱 붙어 한 몸이 되듯 창녀와의 관계도 그와 딱 붙어지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군요. 창기와 합하는 죄는 음행인데 음행은 어떤 성격을 가진 죄이기에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 만큼 강력한 것인가요?
네. 바울은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에서 설명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이 말씀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데 배경을 알면 좀 수월해집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는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던 구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죠. 이 말씀도 그런 겁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다 역시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하던 잘못된 구호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말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라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풍토를 알기에 이 구호의 의미가 어느 정도 짐작이 갈 겁니다. 이 말은 영과 육을 분리했던 그들의 생각처럼 죄는 죄고 생활은 생활이다 라는 겁니다. 은밀하게 음란의 죄를 저지르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굴의 잠언에도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가 배가 바다 위로 지나간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표현이 있던 것이 생각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전도서 8장 11절입니다.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바울은 그들의 생각처럼 죄는 죄고 생활은 생활이 아니라 죄는 일상생활과 장래에 매우 큰 영향을 주며 특별히 음행은 그리스도와의 분리를 초래할 만큼 더욱 심하게 사람을 망가뜨리기에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와 딱 붙어 연합되어 있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몸은 이제 주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이 되었음을 성령의 역사가 가장 잘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자신들의 벌거벗음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상징적인 의미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음행은 우리 영혼을 불로 사르는 범죄입니다. 사랑하는 부지런 성도님들, 음란한 세상 속에서 음행에 많은 유혹을 받을지라도 음행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억지로 비틀고 잘라내어 다시 육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강력한 범죄임을 기억하고 마음속 깊은 곳을 돌아보며 늘 경계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시는 처소인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말씀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은 파벌 문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음행의 문제는 고린도라는 도시의 방탕한 지역적 특성을 교회까지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요. 음행으로 교회 내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이 사람들을 파벌로 분류한다면 그리스도 직통 계시파, 즉 신비주의 쪽이라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의 자유에 대해 오해하며 교회를 온통 음란한 환경으로 물들여갔던 사람들이었군요.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초반 말씀을 나눌 때 고린도 교회에는 각자의 극단적인 모습에 반발하는 반대파들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계속되는 말씀은 신비주의와 반대되는 파의 입장, 즉 율법주의 혹은 금욕주의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기에 마치 식욕처럼 성욕도 이 땅의 것일 뿐으로 가볍게 취급했던 신비주의파의 방종에 반발해 성욕을 악한 것으로 여기며 그것을 금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어른대로 행한다는 사사기의 말씀이 떠오르네요.
맞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로 이런저런 문제를 알리고 답을 얻기 위해 나왔던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제 이렇게 답변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 2절입니다.
너희의 쓴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는 말만 보면 바울이 그런 생각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이건 역시 고린도 교인들의 구호들 중 하나였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의 구호로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 결혼하라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음행의 죄는 곳곳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는데요. 음행을 저지르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음행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자손을 번성시키기 위해 음행을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음행의 목적은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성적인 쾌락 추구 자체를 죄라고 보고 있지 않는 것 같네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 결혼하라고 하면서 쾌락의 범위를 지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 4절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바울은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의 의무를 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의무를 다하라 함은 성적인 만족감을 주는 의무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성적인 욕구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있는 욕구이며 그것이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 있게 되면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금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욕구가 존재하는 범위가 문제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외에 에덴의 모든 나무 열매를 마음대로 다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 금하셨던 그 열매에 손을 대었습니다. 죄의 근원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울타리를 지키지 못하고 넘어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왜 죄의 근원을 보여주는 원죄인지 알게 되네요. 온전한 신앙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을 아름답게 여기며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부지런 성도님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수만 가지의 자유보다 금하신 작은 것들이 더 크게 보이지는 않는지 항상 우리 자신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고 그런 것들이 발견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아멘.
바울은 부부간의 성적인 만족감을 주는 것은 서로에 대한 의무라고까지 말합니다. 바울이 결혼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부분이지요. 고린도전서 7장 4절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가 일색인 것을 감안해보면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의무가 전통적인 남성 중심의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매우 혁명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상대방의 욕구 충족을 위해 그 의무를 다하라 말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그 욕구에 있어서 동등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서로가 자기 주장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것은 서로의 권리를 빼앗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성적인 관계를 잠시 미루어야 할 때도 있음을 한 예를 들어서 말해주죠. 그것은 기도에 전념해야 할 경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를 위해 전념해야 할 때 우리가 금식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성적으로도 겸비하며 나아가야 할 특별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도 서로의 합의하에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금욕하는 것도 부부간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다시 합하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음행을 유도하여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려는 시도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성적 유혹에 이끌리지 않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결혼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 조항은 아니라는 것을 덧붙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여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바울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라 말하면서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기를 원하지만 각각 은사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결혼을 한 사람이었을까요? 안 한 사람이었을까요?
흔히 우리는 바울이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 생각해서 결혼을 안 했다고 가정하는데 고대에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 당시 배경을 살펴보면 바울이 결혼을 안 할 사람이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정통 유대교 랍비의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으니 반드시 결혼을 했을 것인데 바울이 회심하고 개종한 후 그 일에 몰두하면서부터 아내가 그것을 원치 않아 갈라섰다는 것이 학자들의 중론입니다.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결혼에 대한 지침들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바울이 결혼 생활을 해본 사람이 아닌가 싶었는데 그게 학자들의 종론이군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한 열망이 훨씬 강해서 결혼 생활과 성적 욕망을 뒤로할 수 있는 독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고린도전서의 핵심인 13장 사랑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부관계도 서로의 유익을 위할 때 음행의 죄악에 물들지 않으면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성적 욕구를 남발하는 것도 그것을 죄악시하며 거부하는 것도 모두 죄임을 깨닫게 되네요.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님들, 하나님이 누르게 하신 것들을 적당한 울타리 안에서 해소하며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 가족과 교회 공동체의 화평과 조화로움을 가져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고린도 교회의 금욕주의자들의 잘못된 성과 결혼관에 대해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 세운 후 바울은 계속해서 결혼에 대한 여러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재혼과 이혼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말해줍니다.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인의 재혼 문제에 대해 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8절 9절입니다.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곳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은 미혼자들과 사별한 과부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맥을 고려해서 보면 결혼 안 한 자들은 남자 사별자, 과부는 여자 사별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이미 했다가 사별한 사람들의 재혼 이야기로 보는 게 타당한데 바울은 주의 일을 전념하여 재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신처럼 지내는 것이 낫다고 말하면서 다만 정욕을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자신처럼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성적 욕구를 넉넉히 제어하고 다른 힘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면 재혼을 안 하는 게 좋지만 그 은사가 없다면 재혼하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누구는 월등하고 누구는 하등한 게 아니라 각각 성향과 부르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성향을 판단해서 재혼을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결혼한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 11절입니다.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 부분은 결혼한 사람들 중 함께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문맥상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혼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과로의 내용으로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주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대원칙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사람은 간음하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혼의 주체는 대부분 남성들이었습니다. 유대교 힐레학파는 남자 밥그릇만 더럽게 해놔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했을 만큼 남성 중심의 이혼에 관대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회는 반대로 지금 우리 시대와 비슷했고 여성들의 남성 편력도 강해서 결혼과 이혼을 밥 먹듯이 했는데 결혼한 사람 숫자가 많은 것이 자랑스러운 일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가부장적인 유대인 사회나 자유분방한 결혼과 이혼을 즐겼던 로마 사회 모두의 영향을 고린도 교인들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우선적으로 주님의 명령으로서 이혼 불가를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16절은 배우자의 신앙이 같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말해줍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방인들로서 남편이나 아내 중 한 사람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되고 다른 배우자는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먼저 15절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배우자가 같이 살기도 원하지 않는 경우는 평화를 위해 갈라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의 명령이라는 대원칙에는 맞지 않지만 악과 악 중에서 착을 골라야 하는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2절 13절에서는 한쪽 배우자가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지금의 배우자를 사랑하여 계속 같이 살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같이 살라고 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남편과 아내 중 한 사람만 믿음을 가졌거나 다른 가족 한 사람만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경우 믿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이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 배우자의 구원의 때를 볼 수 있을까 하는 부분 때문이죠.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의 통혼이 신앙적 이유로 금지될 만큼 부부가 같은 신앙을 가지는 것을 철칙으로 했는데 복음의 시대는 이런 전통의 중심은 지키면서도 전간을 비할 수 없는 권능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믿는 배우자 때문에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믿지 않는 배우자는 당연히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을 텐데요. 바울은 이 믿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부정 타서 믿는 자가 오염되는 게 아니라 믿는 자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가까워져서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거룩함은 구원받음과 동의어는 아닙니다. 믿는 배우자의 주를 섬기는 모습 때문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부정 탄다가 아니라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그 가정과 민족의 복의 통로였습니다. 가정에서 유일하게 믿는 사람이 복의 통로이고 가족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시고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축복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음행은 자신의 몸에 죄를 지음으로 그리스도와의 강력한 연합에서 우리를 분리시킬 만큼 큰 죄입니다. 음행의 죄를 늘 경계하며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는 저소인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로 살아가십시오.
그 일을 위해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성적인 만족감을 주는 의무를 다하라고 말합니다. 성적인 욕구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있는 욕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적 욕구를 남발하는 것도 그것을 죄악시하며 거부하는 것도 모두 죄입니다.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것들을 적당한 울타리 안에서 해소하며 평안과 조화를 잃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재혼에 대해 자신처럼 독신의 은사가 없다면 재혼하라고 권면합니다. 이혼에 대해선 이혼하지 않은 것이 주의 명령이라는 대원칙을 말하며 특히 배우자가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계속 같이 살기를 원하는 경우 갈라서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믿는 자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가까워져서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배우자가 주를 섬기는 모습 때문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성도님들, 성도님의 믿음이 가족 구원의 증거이며 믿음이 굳게 서 있어 가족 모두 구원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바울이 음행에 대하여 성령께서 거하시는 몸에 죄를 지음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분리시킬 만큼 큰 죄악이라고 말했음을 알려주며 음란한 세상 속에서 음행의 죄를 늘 경계하고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로 살아가라고 가르치십시오. 바울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 부부간에 성적인 만족감을 주는 의무를 다하라고 말했음을 알려주며 성적인 욕구는 창조법칙에 있는 욕구로 정당한 것이고 금욕과 방종 모두 죄임을 가르치십시오. 바울이 자신처럼 독신의 은사가 없으면 재혼하고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갈라서지 말라고 권면했는데 그 이유가 믿는 자로 인해 믿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가까워져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음을 알려주며 믿는 배우자가 주를 섬기는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구원이 임할 수 있음을 가르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